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난 후에 그 언약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재차 확인해 주시고 설득까지 하고 또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언약한 자로서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닌 한 족장의 아비가 아닌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계획하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끄시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로 그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후사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 도달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만을 쫓기를 원하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좀 더 말씀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지를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다, 나타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건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나타나 주시지, 내가 또 하나님을 또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만 둘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너무나도 부러워요. 환상 중에서도 봤다,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 한켠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보았다는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나도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 그 자체는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봐도 아무에게도 나타나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단순한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과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 체험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 나타났다는 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할 때는 특정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아르켜 주기 위해서, 말씀을 아르켜 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고, 또한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비춰준 하나님의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이나 창세기 12장에도 우리가 잘 보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영어로 보면 The God of glory appeared to our father Abraham while he was still in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appear 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이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어떤 막연한 체험과 막연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동하고 결정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어떤 행동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뜻을 확실히 공고히 하며 경고히 하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쫓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미 발붙일 틈도 없이 가나안 땅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또 나타나세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근데 나타나자마자 바로 말씀하세요. 나타나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타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때 나타났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그 자기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고 가난이란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발 붙을 틈도 없는 그곳에서,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용기 백배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에 타서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듣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미션을,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냥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디베라 강에서 나타나셨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베드로, 주님을 부인해가지고 세 번씩이나 부인해서 마음에서 좀 양심의 가책도 있는 베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하는 이 베드로에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클리어하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내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런 사명자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실 베드로한테 나타나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있으시면서 승천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살아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베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들었겠습니까? 또한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감옥에 오게 가두겠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면서 깨뜨려 주십니다. 네가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나타나 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라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적으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기는 정말 너무나 기대한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변모하고 정말 성경에 붙들려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체험으로만 끝나는 그런 체험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이 하지 못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남이 하지 못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부각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 늘 주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변화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이 나타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변화되어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사로잡힌 그 사로잡힌 바를 위해서 살아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부러워합니까? 이적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내가 하지 못했던 체험을 여러분 동경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나타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의 삶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붙들린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한 삶으로 여러분 전환되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친히 예수님을 보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신앙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는 극진히 사랑의 대접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극진히 대접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18절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제 세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하는데 이렇게 아주 극진한 정성으로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여러분 내 주여라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이라는 말이 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바로 쓰기가 힘들어서 그것은 좀 이렇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하나님 경외사상 때문에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 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 for by so doing, some people have entertained angels without knowing it. Without knowing it.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중에.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그들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극진히 이렇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4절에도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절에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와이프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며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짐승떼에 달려갑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먹었다고 합니다. 극진한 근동 지역의 극진한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진한 손님 대접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을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그잼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느냐. 여기서 손님을 대접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천사였는지 모르고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의 실천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서 저 사람이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만한 어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좀 괜찮겠지. 순수하게 대접하지 않는 어떤 다른 그 동기가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대접을 하는데 뒤에서는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중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영어 성경은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이 hypocrisy가 무엇입니까? Let love be without hypocrisy. Hypocrisy가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위선적으로 표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이거 우리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했었죠. 겉으로만 하는 거. 그거는 위선적인 사랑.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랑. 어떤 목적으로만 가지고 하는 행동들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사랑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Let love must be sincere. Let love must be sincere.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어떤 목적이나 이유나 가치나 상대의 어떤 가치를 따지고 이용 가치나 대상의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이 바로 순수하게 사람을 섬기며 대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뭐 어떤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스테이러스가, 소셜 스테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잘 대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사귀는 이유가 저 사람 좀 이용할 수가 있어, 돈이 많아서 돈을 좀 꿀 수가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부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처음서부터 그 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한 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람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여러분과 저희들의 대접하는 자세는 만약에 대단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중요성,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진하다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지 중에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자매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이 끼리끼리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갈래를 구분지어지고 서로 그런 모습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형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너무나 나랑 잘 통한다. 그러면 통하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통하지 않으신 분들하고도 잘 통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인지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하다 결국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경이스러운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손님 대접하다 하나님까지 대접하는 수지를 맞은 거예요. 좀 수지 맞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대접하고 순수한 동기로 대접하다가 하나님까지 대접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놀라운 수지 맞은 인생이 되어버렸죠. 10절에 그렇게 대접했던 그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물론 9절에서도 보면 내 사라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장막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라가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어디서 들었네. 분명히 여기서 알아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또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키고 말하셨던 말씀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이 너의 후사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아들이고 너를 이을 후사가 될 것이다 를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셨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17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바로 이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분명 거기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 아내가 사라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재차 신방한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내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거듭 재천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이 사라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 사라의 생리라고 되어 있죠. 생리는 끊어졌는지라. 옛날 성경 경수라고 되어 있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말합니다. 근데 이거 말한 것이 그냥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웃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엎드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니까 엎드려 웃었는데 사라도 웃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 이 시점에서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다라고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려. 불가능하다. 능치 못한다. 하나님이 못한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완전히 이것은 여러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이죠. 왜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99세 되던 나이에, 아브라함 99세 때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나왔을 때 오직 말씀만 쫓아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강의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말씀만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다. 말씀만 쫓아 살았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인생과 차별화된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씀만 쫓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말씀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에서 서라 하면 내가 서고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말씀만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만 쫓아가는 인생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아픔도 있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만 쫓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희생의 자세가 없으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 얼마나 갈대우르에서도, 메소포타미안에서도 그런 결단하고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에 가서도, 하란에서 어기적거리면서 누추고 있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서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드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 아내가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그가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렸던 삶이,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만 쫓아 살았던 인생을,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렸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와서 보여주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에 이끌려서 모든 기적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을 쫓았던 그가, 여기서는 보면은 아브라함이건 사라건,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이전적에서 보면 웃었고, 사라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화됐는데, 내 주인도 늙었는데, 이제 내가 어찌 낙이 되었느냐. 불가능하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에게 아들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요즘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에도 그래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돼. 우리는 과학을 믿어요. 우리 교회도 과학을 저기 엔지니어링이나 과학이나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상이 아니라 과학을 믿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과학의 권위, 과학이 말하는 진리를 믿게 돼요. 성경은 사실 과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리젝트하는,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과학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진리도 하나님이 사실 다시 창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 안에서 인간의 그런 어떤 과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작품, 그런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공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디스커버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권능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이나 학문이라는 어떤 박스 안에 가둬둬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고 리듀스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로 도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Religion. 사람 중심의 Religion,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간 본위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 생각에도 아니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어떻게 왜 웃으며 이렇게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왜 하느냐. 14절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팔로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천서부터 선을 그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한 것을 그것은 단순히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 나는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 불신앙의 가장 좋은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는데 가장 좋은 베스트 메디슨, 제일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불신앙이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가 시간이 지난다고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을 본다고, 유익한 책을 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완전히 깨트려 부셔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이전 장에도 17장에도 보면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우리 15장에도 보면 계속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틈만 나면 나타납니다. 나타나 주셔요. 근데 나타나실 때는 항상 가라사대 이르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딱 한 번만 보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나타났을 때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애굽으로 도망치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러고 아내한테 거짓말 시키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식대로 고집하다가 결국 낳은 아들이 뭐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거기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액션으로 나가라고 계속 이렇게 사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끊임없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가 결국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속으로 웃고 자기가 속으로 말한 말입니다. 내가 노쇠했다, 내 주인도 늙었다, 내가 어찌 낙이 있다, 이거 말하는 것은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속으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전능자이시구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두려워하는 인생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기서 사라가 두려워했는데 결국 승인치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라고 엄격결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만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은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그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사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됐는지 변모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믿지 않던 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까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그러면은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다. 이것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으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신 주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에게 생리가 경수가 다 끝나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90살의 할머니가 약속하신 이가 믿으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이런 확신에 찬 모습에 그 확신의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쓰러지고 좌절하고 말씀을 쫓았지만 쫓는 가운데서도 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인생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신실한 줄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 모든 것을 의로 여겼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셔주셨고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닌 한 부족의 아비가 아닌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아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